요한복음 8번 메시지 도덕적인 사람의 필요 생명의 거듭남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서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이 세워진 후에 기자는 2장에 있는 생명의 원칙을 증거하기 위해 3장부터 11장까지에서 9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영적이고 의미 깊은 문제들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례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먼저 사람의 상태와 필요가 드러나고 어떻게 주님이 사람의 모든 상태를 다루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생명은 모든 사례에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이셨고 육신이 된 말씀인 주님 자신을 의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의 사건들을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또한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중 9가지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상태와 필요. 먼저 각 사건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봅시다. 3장에 있는 첫 번째 사례는 주님께 왔던 상류계층의 도덕적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교양 있고 대단히 종교적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신사였습니다. 4장에 있는 둘째 사례는 아주 정반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사례는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며 둘째 사례는 부도덕한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는 점잖은 상류계층의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후자는 거친 하류계층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장에 있는 세 번째 사례는 병들어 죽게 된 젊은이에 대한 것이고 5장에 있는 네 번째 사례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약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장에 있는 다섯 번째 사례는 먹을 것을 찾는 배고픈 무리에 대한 것입니다. 7장에 있는 여섯 번째 사례는 가장 좋은 종교나 이 생명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8장에 있는 일곱 번째 사례는 무서운 죄를 범하여 정죄 아래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죄인인 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 있는 여덟 번째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 있는 아홉 번째 사례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 사례들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선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악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젊은이와 같이 죽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연약합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하고자 갈망하지만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알고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 표준 밖에서 살고 있으며 그 규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떤 것을 누리기를 열망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 생명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이 생명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의 정죄함과 속박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경과 같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안에 있고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상태는 죽음입니다. 이미 죽어 있고 그들 모두는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홉 가지 사례들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들은 생명이신 주님만이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의 필요를 나타냅니다. 각 사람의 상태와 필요. 각 사람에게서 이 아홉 가지 사례에 있는 모든 상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최소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왜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천하고 존경받지 못할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높은 도덕이 있는 종교적인 신사일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저속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 면으로는 상류계층의 사람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류계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생생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당신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상태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마 당신은 25살이 안 되었을지라도 38년 된 병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합당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또한 당신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이 배고픈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종종 박사학위나 돈이나 기쁨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개인적인 또 다른 상태는 당신의 죄악입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죄사함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당신은 소경의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온전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특히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경이므로 그 눈을 열어서 시력을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상태는 결국 죽게 될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타락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아홉 가지 사건의 모든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 상태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태가 모든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주님의 충분한 자산. 이 아홉 가지 사례들에서 우리는 사람의 상태와 필요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타락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아홉 가지 사건에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주님의 어떠하심이 완전히 증거됩니다. 첫째 사례에서는 니고데모처럼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듭남이 주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 많고 만족할 줄 모르던 사마리아 여자의 사례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을 그분의 생수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계시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사례에서는 주님이 치료하는 생명의 능력이며 38년 동안 병자였던 연약한 사람의 경우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갖고 있는 소생시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했던 배고픈 큰 무리의 사례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냅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사례에서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죄에 거하고 있는 여자의 사례에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도 죄 많은 상태에서 구출하여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경의 사례에서는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죽고 장사되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의 사건에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례들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충분한 능력이 적절하게 증거됩니다. 사람의 상태 가운데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필요도 그분은 다 채우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시며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찬양합시다. 완전한 구원의 필요 조건인 거듭남. 이 아홉 가지 사례들에서 보여지고 나타난 주님의 일들은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여러 가지 방면들이며 이것들은 거듭남, 생수로 만족함, 생명에 치료하는 능력, 생명에 소생시키는 능력, 생명의 떡으로 먹이심,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을 해결함, 죄로부터의 구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부활 등입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주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다른 모든 항목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거듭남은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항목들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듭남에 대한 사건이 첫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항목들을 체험하는 것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생수로 만족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생수는 거듭남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주님의 생수가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모든 체험에서도 동일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그가 치료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그는 생명의 능력으로 소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의 자양분을 누리는 것은 거듭남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생수의 흐름을 갖는 것도 거듭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생수로 당신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출되고 우리의 감긴 눈이 열리기 위해서도 먼저 거듭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구출되거나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느 누구도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는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부활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니고데모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임. 니고데모의 사건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위임은 기적들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의 그러나 라는 말은 니고데모의 사건이 앞에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사건들과 다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봄으로써 그분을 믿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니고데모의 사건은 요한복음이 기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조차도 이 책에서는 표적들로 불리우며 이것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듭남. 니고데모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은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상류층의 사람이었으며 우리는 그가 갖고 있던 미덕과 특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교육면에서 최상의 수준에 오른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존경받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으로서 그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틀림없이 도덕적인 사람, 즉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법을 볼 때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니고데모는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그는 밤에 주 예수께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여섯째로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60-70세쯤 되는 노인이었지만 30세를 약간 넘은 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 있고 교육받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지만 주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로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가 정직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뛰어난 수준의 높은 학식과 도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 예수께 왔을 때 주님은 사람의 참된 필요를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듭남이 사람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취했더라면 그는 거듭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실지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은 단지 우리가 타락되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 나쁘고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말하거니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타락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 자신인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어떤 종류의 외적인 개선이나 수양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어떤 단순한 변화나 전환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전적으로 생명 문제이지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출생을 필요로 합니다.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생명관계, 즉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종교의 잘못된 관념, 사람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가르침을 필요로 함. 인간의 문화와 유대 종교로 인하여 니고데모는 사람이 처신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행동을 가져야만 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 절에 있는 답변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은 인간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필요는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의 나무에 속해 있는 교훈을 추구했지만 주님의 답변은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의 필요로 그를 향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는 규제하거나 고치기 위한 종교나 교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신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다른 하나의 생명, 즉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태어남, 즉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그의 인간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초월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생명이다. 네가 얼마나 선한가에 상관없이 너는 단지 인간의 생명만을 갖고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니고데모, 너는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지식의 나무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너는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지 않다. 니고데모는 그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노선에 있지 않고 불못으로 이끄는 노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가 잘못된 나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필요, 거듭남.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님. 니고데모는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가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함을 증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몇 번이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 너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네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젊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60~70년이 지나면 현재의 너와 똑같아질 것이다. 너에게 그러한 거듭남은 필요하지 않다. 니고데모는 시간에 있어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면에서 다른 또 하나의 태어남이 필요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영 대신 그들의 정신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이 구절에 있는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을 참조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가장 형편없이 설명하는 또 다른 해석은 여기에 물이 모태 속의 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모태에 있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므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논리적이고도 견실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주 예수님이 분명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지 않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주님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시지 않았고 니고데모 역시 그것들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양자에게 모두 분명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영으로란 말씀은 어떤 설명 없이도 니고데모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새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에 대해 논의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은 그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용어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주님과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은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끝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표적입니다. 그의 사역 안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타락되었으며 장사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옛 창조에 속한 타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역은 주 예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중심되는 표적인 것처럼 영은 사람들을 새 창조 안으로 태어나게 하는 예수의 사역에 중심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물과 성령이 합해질 때 거듭남의 전체적인 개념이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인 거듭남은 그들의 모든 행위와 함께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창조 안에서 발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의 사역인 물로서 끝나고 예수의 사역인 그 영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아무런 쓸모없는 타락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실제로 지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이미 신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요한의 사역을 전합니다.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해 많이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40여 년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의 결과로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내 사역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한 면으로는 끝나고 다른 의미에서 물로 태어납니다. 회개에 이어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태어나기 위해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둘 다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은 주 예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상황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선하든 악하든 물로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모태로부터의 출생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입니다.